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정말 가난한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은, 야, 여기는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냥 영원히 저렇게 살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온 외국인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195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에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오지 중에 한 곳이었던 제주도에 맥그린치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 신부님이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야, 이거 그냥 대책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경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양을 키우고 양털을 상품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시돌 농장이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이뿐 아니라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 벨기에 출신 신부님이 전북의 임실에 도착을 해요. 너무 끔찍하게 가난한 모습을 보고는 여기도 뭔가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협동해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실의 지형을 보고는 아, 이곳에서 사냥을 키워서 치즈를 만들어서 팔면 되겠다. 이 농민들이 먹고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 본국인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들어온 사냥 치즈 기법이 한국에선 잘 되지 않다가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소젓 치즈가 이 임실에서 마침내 제조에 성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임실 치즈의 기본이 되었고 전북 임실의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례도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이 사람들의 내가 운명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해도 이렇게 임실 치즈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시돌 농장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돈을 조달하는 방법, 특히 농민들의 주머니에 그 돈을 넣어주는 방법이 대체로 부재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벨기에 신부님이나 아니면 맥그린치 신부님이 이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미국에서 온 가브리엘라 수녀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원을 모여서 스스로 프로젝트를 파이낸스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즉 신협이라는 시스템을 이미 한국 지역 곳곳에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전에 우리가 세계은행 총재를 지내셨던 김용 총재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할때 김용 총재님이 다렌 아세모그루라고 하는 MIT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떤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기관과 조직들이 탄탄하게 그 사회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에 영감을 받아서 이외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니까 대체로 어떤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정부 조직에서 대기업이라든지 은행 같은 걸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큰 조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 살게 되는 나라, 즉 탄탄한 중산층이 생기고 농촌도 살만한 나라가 되는 나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뿌리 경제, 즉 정부나 대기업이 케어하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자립적으로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굉장히 큰 관문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위에서 내려오는 경제적 효과도 있었지만 풀뿌리에서 올라가는 경제적 효과가 만나서 끔찍한 가난을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해낸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에서 내려온 경제적 효과의 이야기 말고 오늘은 아래에서 올라간 한국 풀뿌리 경제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풀뿌리 금융의 역사를 제가 쭉 파보다 보니까 흥미롭게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럽의 문화사랑 깊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유럽의 종교개혁 시대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유럽의 종교개혁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한 가지 큰 흐름을 뽑자면 이전에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주교님과 추기경과 신부님들이 이루어진 하나의 큰 조직이 유럽의 신앙을 담당하고 있다가 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의 신앙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우리 동네에서 목사님을 교육시키고 선발해서 우리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풀뿌리 금융의 씨앗이 거의 대부분 종교개혁이 가장 깊게 자리잡은 북독일과 영국의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신협운동이 처음 들어왔을 때 신협운동이 교회 위주로 펼쳐졌었고 아까 말씀드린 분들 전부 다 종교인들이잖아요. 유교가 끝났을 때는 교회 간다라는 말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말도 있지만 나 은행에 일보러 갈게 라는 뜻으로 대출받으러 갈게 라는 뜻으로 쓰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초반에는 풀뿌리 금융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신협에서 해줬어요. 1700년대부터 한 19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은행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뭐 정부를 상대로 채권을 파는 대행 업무를 해준다든지 우리가 그 뉴욕에서 찍은 컨텐츠에서 얘기한 것처럼 멀천트 뱅크라고 그래서 거대한 무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금융 업무를 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대출이 필요하거나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 동네에 고리대금업자한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영어를 론 샤크라고 그러죠. 상어처럼 모든 걸 잡아먹는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시대를 그린 수많은 영화의 주제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꿔요. 근데 그 고리대금업자가 그 동네의 가장 큰 지주이기도 해요. 근데 한번 돈을 끄니까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허덕이다가 결국 그 땅이 이 고리대금업자한테 넘어가고 결국 나중에는 그 고리대금업자가 그 마을 전체의 땅을 다 가지게 돼서 일종의 귀족 행사를 하는 이야기가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은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빌빌거리면서 돈을 꿔가지고 그들의 피해자가 될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끼리 뭉쳐서 서로 도우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라는 거를 교인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700년대 후반부터 세 가지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많은 교회들이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는 Parish Loan Fund라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의 남는 돈을 옛날에 막 지푸라기 밑에다 숨겨놓고 벽장 안에다 숨겨놓고 하던 거를 교회에 맡기면 교회에서 알아서 그 교구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그 돈을 꿔주고 그 사람이 또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살게 되면 또 그 사람이 잉여져 주간 거를 교회에다가 맡기고 이런 방식으로 서로 돕게 하는 시스템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Friendly Society라고 이거는 오늘날 보험회사의 어떤 전신이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놨다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마을에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뭐 태풍이라든지 화재가 나가지고 누군가 집을 잃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고난을 극복해 날 때까지 금융을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교회에서 인용하기도 했대요. 또 하나는 Building Society라고 해서 마을에서 뭔가 인프라가 필요할 때 큰 고리대금업자나 은행에 가서 빌려서 결국 그 인프라 때문에 얻는 이익을 전부 다 이자로 토해내야 되지 않도록 동네 사람들이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회사를 만들고 마을에 필요한 인프라를 직접 짓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1700년대 말부터 북유럽을 중심으로 은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한테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170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금융이 유럽에서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가 1846년에 독일에서 엄청난 기근이 발생하면서 신협이라는 제도가 그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제 농민들이 종자 씨앗도 다 먹어버리니까 이것도 돈을 꿔가지고 다시 종자 씨앗을 사야 된다든지 소가 있어야지 거기서 우유를 짜가지고 뭐 버터라든지 치즈 같은 걸 만들어 파는데 배가 고프니까 소를 먹어치워버렸으니까 소를 다시 사기 위해서 뭐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은 동네 고리 대금업자밖에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때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막 100% 이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못한 라이파이젠 목사님이 힐스버라인 서로를 돕기 위해서 뭉친 모임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일단 이 모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한테 돈을 꿔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자가 낮을 뿐 아니라 그 이자도 결국은 그 커뮤니티 안으로 돌아간다. 그 수익이 제3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한테 수익이 간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이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일반적인 고리대금업자나 금융제도처럼 와가지고 집 내놔 땅 내놔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서 같이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원칙이 우리나라의 신협이 들어올 때까지 100년 이상 지속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신협에서 돈을 꾸게 되면은 예배 마치고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얼마를 꿔갖고 어떤 사람이 얼마를 상황했는지를 다 같이 커뮤니티 안에서 공개하고 점검하는 그런 투명한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자율을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한 1.5% 정도로 낮춰서 받는다든지 또 누군가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바로 차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가서 같이 왜 못 갚게 됐는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이 조금 더 알뜰하고 열심히 살아서 갚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회유하고 교육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고 이거는 1850년대 라이프헤전 목사님 때 만들어진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협 시스템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작은 공동체, 시골 마을이면 그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풀뿌리 운동이었다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베를린에 앉아있는 대은행 가면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급해요. 그러면 급할수록 높은 이자를 물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 이웃이고 우리 애들이 학교도 같이 다니고 이렇다면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 내가 이 김에 7% 받아 8% 받아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야 이런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나도 내가 빚진 상대가 내 마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 평판과 내 양심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꼭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에서 이 시스템을 신협, 믿음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크레딧 유니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크레딧 유니언 시스템은 1900년대에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시절, 우리가 뉴스 오브 더 월드 영화 리뷰하면서 텍사스 역사에 말할 때 그 독일 개신교도들이 넘어와서 텍사스에 정착하던 그 시절에 독일 이민자들과 같이 미국의 시골 마을 곳곳에 침투하게 되고요. 이 미국 시스템이 이 가브리엘라 수녀님이라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풀뿌리 금융체계를 탄탄하게 갖춘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떤 나라가 이렇게 가난하면은 국제조직에서 많은 지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지원금들이 위에만 머물고 아래 땅까지 촉촉하게 적시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지원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하고 받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대부분 가난한 커뮤니티들은 받을 수 있는 조직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브리엘라 수녀님이 한국의 소외 지역에 신협이라는 걸 만들면 하나의 어떤 기관이 생기고 실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관의 이름으로 국제 원조를 하는 조직들한테 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여러 군데 촉촉하게 젖어 들어가는데도 이 신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신협 운동은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아서 뭐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같은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또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여러 신협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협이 많은 나라라고 하고요. 이게 얼마나 풀뿌리 경제가 우리나라에 깊이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18세기, 19세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했던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크레딧 유니언의 가장 큰 목적은 은행에 전혀 액세스가 없던 사람들한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오늘날은 누가 은행 계좌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상당한 부분인 14억 명의 사람들이 언뱅크드라고 그러고요. 언뱅크드 인구가 많은 나라는 소액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산층들이나 아니면 농촌 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협이 아니더라도 이 상업은행들이 개인 고객을 상대로 계좌도 열어주고 대출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신협과 일반 은행의 차이가 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주주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익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줄 때는 최대한 이자를 높게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거기 돈을 맡길 때는 최대한 이자를 낮게 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겠죠. 그에 비해서 신협은 신협의 멤버들, 즉 내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수익 자체가 멤버들의 것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우리는 조금 수익을 희생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돈을 맡기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좀 더 높게 주고 누군가가 대출을 할 때는 이자를 좀 낮게 설정해서 수익률을 줄이자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수익을 증명해야 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은행들이 잉여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낼수록 이 은행의 수익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때처럼 이 미국 은행들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모티베이션이 생기는데 신협은 어차피 수익이 남더라도 멤버들한테 환원되도록 시스템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도박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업은행이 많은 상품을 내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대에도 미국, 한국, 그리고 유럽에 신협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신협의 역사에 대해서 이번 컨텐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막화를 두려워한 일부 나라들이 이 사막화되는 지역에 가지고 나무를 쫙 심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가보면 나무가 다 죽어요. 왜 나무가 죽었나를 조사를 해보면은 나무는 숲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무만 심는다고 그 나무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나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아래 풀도 자라고 이끼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그래서 지렁이가 뚫고 들어가가지고 흙에 공기를 순환하게 해주고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지 그게 숲이 되는 거지 나무만 빵빵빵 심는다고 그게 숲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독립을 하고 급속 경제 개발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체로 아래 풀이 없는데 나무를 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가 부자가 되더라도 막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라의 부를 이용해가지고 내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GDP 같은 좌표를 이용하면은 경제의 슈퍼스트럭처, 즉 위의 부분, 기업과 국가가 뭘 하고 있는지에 집중을 하기 마련인데,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나아진 것은 그 슈퍼스트럭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아래 깔려있는 이끼와 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잘 같이 발전했기 때문이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건 우리나라의 굉장한 행운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